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모두 평안하셨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본문의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묵상하다 보면은 진리, 모두가 다 진리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보여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상을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많은 혼돈이 있어요. 이거는 이 시대가 많은 길, 다양한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상은 특별히 유일한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혼돈을 준다는데 그 심각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의 좀 진이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모든 감사와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에 대해서, 이 찬양에 대해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언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어떠한지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 4절에서는 공의한 자또 공의한 왕이 지배하는 세상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하고요. 6, 7절에서는 이와 반대로 악한 자의 결과와 그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1절부터 7절까지 이러한 큰 구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인가? 이렇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유언은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 다윗의 유언이 열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말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다윗의 글 중에 순서상 마지막에 쓴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즉, 다윗의 유언이 아닌 다윗이 마지막에 쓴 시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고 뭐라고 이어지느냐 봅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표현을 해요. 즉,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셨고, 자신을 왕으로서 기름 부어 주셨으며,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시와 여호와의 감동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언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표현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특별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은, 원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사실 이 표현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표현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오늘 다윗이 말한 이 말은 다윗 자신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케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2절의 표현을 보면 이 내용이 더 확실해지는데요. 2절의 표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절의 내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뭐가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써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라는 이 원문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루아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요?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바르, 이 말씀이란 뜻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다윗 자신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 다윗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도 다윗을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네,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돈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3절을 해석할 때는 3, 4절을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절만 읽으면요, 여러가 우리가 이해를 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지칭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으면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올려드린 걸 한번 볼까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고 끊는 거예요. 그리고 땡땡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돈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의 영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 의미에 가까운 번역이 뭐가 있을까 자꾸 쭉 살펴봤더니 세 번역이 이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역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세 번역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이상적인 왕이 세워질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상적인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하나님의 가치인 공의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왕이 다스리는 그 세상과 그 결과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구름이 나오고 돋는 해 빛이 나옵니다. 여기서 돋는 해와 빛은 왕을 지칭합니다. 반면에 구름, 이 원 의미는요 어둠입니다. 어둠. 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상적인 왕, 이 해, 빛이 등극을 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은 어둠,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바로 이상적인 상태,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3, 4절의 이상적인 왕, 즉 이것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포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예언의 말씀의 선포와 동시에 6, 7절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자들이 다스리는 결과와 왕의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6,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릴 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3, 4절에 공의한 자와 반대되는 자로 6, 7절에 사악한 자를 제시합니다. 지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악한 자를 무엇에 비유를 하고 계시죠? 네, 가시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학교 가는 길목에 그 탱자나무가 있었어요. 탱자나무가. 탱자나무가 있었는데, 탱자나무도 열매를 맺죠. 때가 되면 조그마한 탱자나무 열매가, 탱자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 이제 그거를 집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탱자나무가 뭐가 많은지 아시죠? 가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탱자나무를 집을 때 이게 손에 많이 찔려서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왜 가시나무입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시나무를 맨손으로 잡으려면 찔리거나 피가 납니다. 예, 그래서 그 가시나무에 가시를 치기 위해서 철과 창 자두를 쳐서 가지고 그 가시들을 치거나 가시나무를 쳐버리죠.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시나무는 그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악한 자가 이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를 지칭하는데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NASB라는 번역에서는 이러한 사악한 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무가치한 자로 해석을 했어요. 또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본문의 전체 의미를 살려서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즉, 6절에 나와 있는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와 같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이 사악한 자들을 가시나무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치인 공의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상태와 결과와 또 이와 극도로 반대되는 사악함의 결과와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대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상이었어요. 아까 초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는 진리의 문제까지도 다양성이라는 미명의 포장 아래 희석시키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진리의 길을 제시하며 믿는 자들조차도 그 길로 따르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파 방송을 열어보기면 하시면 놀랍게도 공중파 방송에서 점치는 이야기와 점치는 게 프로그램으로 나옵니다. 놀랬던 게 어떤 신을 받았다고 하는 그 연예인이, 지금 은퇴하셨겠죠? 연예인이 그 소재 손님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점쳐줘요. 너는 뭐 30대에 죽었어야 되는데 뭐 도왔다 등등등.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방송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또 성의 풍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뭐 술은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혼전 순결이 아니라 혼전 동거가 유행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먼저 앞서가는 것이냐 말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과학과 기술이 만능인 시대, 모든 것으로 가능한 시대, 그것을 확신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유일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유일한 진리가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오늘 성경에서 좀 찾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3, 4절에 공의가 통치하는 시대, 6, 7절에 반대로 사악함이 통치하는 시대를 말한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다윗이 이런 확신과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놀라운 얘기인데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3, 4절에 공의한 나라, 6, 7절에 사악한 자의 인생을 대조하면서 나는 확신하는데 누구의 집?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공의가 가득하고 공의의 결과가 지배하는 지배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용맹했기 때문에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순종했기 때문에요? 다윗의 그 착함 때문에요? 아닙니다. 다윗이 믿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그건 영원한 언약을 내게 두셨기 때문이다. 원문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윗이 확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뭐라고 말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것은 세상의 스펙, 세상의 흐름,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던 막내 아들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소년 목동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아둘람 굴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장차 이상적인 왕이신 메시아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선포하였다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 이사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성취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사야 9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악함으로 보이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근데 저는 이와 더불어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글을 작성했을 때는 지금의 시대에 바로 3000년 전에 바로 다윗이 지었던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지금 우리는 3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노래했다고 했죠? 메시아가 다스릴 이상적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임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음을 믿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그 성취함을 위하여 나에게 불러진 소명의 자리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 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대의 부르심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0년 전 다윗이 바라보며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선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있음을 알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다시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끝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권력입니까?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돈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여호와를 칭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지막 말은 오늘 다윗이 그토록 성취하고 선포했고 지금도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가치 대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래의 마지막 말을 오늘의 삶을 통하여 현재로 현실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의 마지막 말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의 유일한 가치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이 혼돈한 시대에 명확한 진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 나를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또 삶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